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디트로이트 본당에 발령을 받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누가 오나 이름 쳐가지고 다 검색까지 다 하듯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그래서 쭉 봤더니 40주년 기념 행사 영상과 또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모두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고 와, 정말 활기찬 본당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본당 50주년을 준비해야 되는 해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50, 지천명, RG자에 하늘천자를 떠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다. 50이라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나이가 50세 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심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기록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욕망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느님을 위한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 삶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를 하느님께 기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와 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50주년을 가까이 둔 우리 본당이 나아가야 될 목표는 무엇이 하는가? 우리도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어떤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들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 사도로서 지금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주년, 50주년.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과 서로 친교를 이루는 삶. 그런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제 그동안 외적인 이런 모습들을 잘 갖고 왔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영성들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충만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었다. 이것이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성경 구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뭔가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챙길 수 있는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바라시는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세상,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독서의 첫 부분, 복음의 끝부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테오필로스님이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의사였던 루카가 그냥 하느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그냥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테오필로스님, 테오스 그러면 히랍으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필로스님,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루카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언이라는 것은 몇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은 절대로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막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이걸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다가 못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은 짧습니다. 제 강론이 긴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것은 짧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평소에 내가 늘 했던 말, 그것만이라도 잘 지키도록 다시 그 기억을 되짚어주면서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행복했던, 행복을 주었던 그 삶들을 나에게 좋았던 기억을 이 자녀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겪었던 그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주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40일간만의 시간이 남았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내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우리 자녀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미국 땅에서 뼈 빠지게 고생고생하면서 아끼고 아끼고 모았던 재물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그 바쁜 순간에 어느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내가 저 누구한테 내가 빚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한 1억이 남아있는데 내가 보험은 누구 앞으로 들었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자녀에게 물고기를 물려주면 사흘을 먹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고생하며 번 돈이 아니면 대부분 쉽게 써버립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노력이 그 돈만 믿고 재물만 믿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장례식 때 꼭 이 테이프는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이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본당 사모계장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신자들의 이런저런 불평 다 막아주신다고 신부 대신 오해도 받으시고 제가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온 힘을 다해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꼭 회장님을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다윗 형제님, 성당에서 모임에 술 좀 이제 그만 드시고 가정에 좀 더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본당을 위해 이곳저곳 본당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려와 이곳저곳 관리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꼭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 같네요. 세실리아 할머니, 항상 미사 30분 전에 먼저 와서 묵주를 꺼내며 손주, 손녀들 뿐만 아니라 본당 신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품으로 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데레사 자매님, 이제부터는 미사 시간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일이 바쁘시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늦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먼저 와 기다리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께 주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청년 미카엘에게 미카엘, 미사 시간에 핸드폰 좀 그만 봤으면 해. 예수님께서는 너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는 주님께 들어와서 눈길 한번 먼저 주지 않고 계속 네 폰만 보고 있더구나. 예수님이 참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주일학교 마르코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넌 엄마가 주는 주일 헌금 과자 사 먹지 말고 꼭 주님께 봉헌해드리렴. 그러면 주님께서 엄마도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보통 때 같으면 삐질 수 있겠지만 유언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남기는 것이 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먹고 산다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고 어려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본당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이제 내 마음속에 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복만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뭔가 은혜가 떨어질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세 가지 유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말이 좀 다릅니다. 보통 때는 우리는 잘 가세요 그렇게 하지만 다시 올 거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고맙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걸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봅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좀 더 열심히 살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어떤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가서 그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지만 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천상에서 지상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상에서 부모와의 다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희망을 품고 각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시는 예수님을 안 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안 볼 수 있을까요?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안 볼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인사말은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다시 우리 만나자, 그날까지 각자 주어진 삶에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녕, 나는 간다, 이제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내가 온다. 요한 묵시록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아멘이라고 이렇게 요한 묵시록은 응답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작별 인사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발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호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나날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